VOA 세계 뉴스입니다. 미국 국방부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2억 5천만 달러 규모의 추가 지원을 발표했습니다. 국방부는 어제 보도자료에서 이번 지원은 우크라이나의 핵심 안보와 국방 분야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것으로 2021년 8월부터 우크라이나를 위해 국방부 재고에서 제공되는 바이든 행정부의 45번째 지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지원 품목에는 AIM-9M 사이드와인더 그리고 AIM-7 스페로우 공대공 미사일 등 전투기에서 발사되는 방공무기들이 포함된다고 국방부는 밝혔습니다. 또한 2천여 기의 휴대형 대공미사일과 차량형 대공미사일 체계, 어벤저, 무인기 방어체계 뱀파이어도 지원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밖에 고속기동 포병 로켓체계 하이마스 38기와 탄약, 155mm 곡사포 배가 한 8문과 7,000발의 정밀유도 155mm 탄 등 200만 발 넘는 포탄, 그리고 에이브럼스 탱크 31대, T-72B 탱크 45대도 제공된다고 국방부는 밝혔습니다. 국방부는 미국이 러시아의 침공 이후 우크라이나에 430억 달러 넘는 지원을 제공해왔다며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위해 동맹 및 파트너 국가들과 계속 협력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중국을 방문한 진화 레이몬도 미국 상무장관이 어제 중국 고위 관리들과 만나 미국 기업들에 대한 규제 완화 등을 촉구했습니다. 레이몬도 장관은 이날 리창 총리 등 중국 고위 관리들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가진 회동에서 미국 첨단 기술 업체들에 대한 중국 정부의 규제에 대해 불만을 전달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 정부의 방첩법 확대 적용 등으로 외국 회사들의 상태가 악화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레이몬도 장관은 또 중국 측이 반도체 등 첨단 기술의 수출 통제 완화와 미국 기업들의 대중 투자 제한 조치 취소를 촉구한 데 대해 국가 안보 관련 사안에 대해서는 협상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리 총리는 이날 레이몬도 장관과의 회동에서 미중 무역관계는 본질적으로 상호 이익이라는 점을 강조했다고 중국관영 신화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리 총리는 또 중국은 최대 개발도상국이고 미국은 최대 선진국이라면서 미중 두 나라가 상호 이익이 되는 협력을 강화하고 마찰과 대립을 줄여나가야 한다고 말했다고 통신은 전했습니다. 아울러 리 총리는 중국은 건전한 법적 틀에 의해 통제되는 국제적 수준의 시장지향적 사업 환경 제공과 외국 기업들을 중국 기업들과 같은 방식으로 대우하려는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면서 중국은 외부 세계의 문을 더 활짝 열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레이몬도 장관은 이날 회동 뒤 상하이로 향하는 열차에서 기자들에게 미국 기업들이 새로운 도전에 직면했다면서 중국 정부의 설명 없는 과한 벌금과 방첩법 개정 등의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중국을 방문한 제임스 클레벌리 영국 외교장관이 오늘 한정 중국 국가부주석과 만나 양국 간 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클레벌리 장관은 이날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가진 한 부주석과의 회동에서 영국과 중국이 정기적 대화를 통해 양국 관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오해를 피하며 상호 도전과 견해차를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한 부주석은 클레벌리 장관의 이번 방중이 중국과 영국 관계의 건강하고 안정적인 발전을 더욱 촉진할 것으로 믿는다고 밝혔습니다. 한 부주석은 이어 우리 사이의 상호 존중과 실용적 협력이 있는 경제 및 무역 분야는 반드시 새로운 발전을 보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클레벌리 장관은 이날 왕이 외교부 장관과도 만나 양국 간 현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중국군 항공기가 타이완 인근에 또다시 대거 출연했다고 타이완 국방부가 30일 밝혔습니다. 타이완 국방부는 이날 사회관계망 서비스 X를 통해 타이완 현지 시각으로 29일 오전 6시부터 30일 오전 6시 사이 중국군 항공기 32대와 함정 5척이 타이완 인근에서 포착됐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이 가운데 BGK-5 무인정찰기 1대와 젠-10 전투기 6대 등 12대의 항공기가 타이완 해협 사이 중간선을 넘거나 타이완 남서쪽 방공식별구역을 넘나들었다고 밝혔습니다. 중간선은 중국과 타이완 간의 군사적 충돌을 막기 위해 과거 미국이 선언했던 비공식 경계선으로 중국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타이완군은 상황을 주시하면서 공군, 해군 함정, 지상발사미사일 체계에 대응을 지시했다고 국방부는 밝혔습니다. 중국군은 지난달 21일에도 항공기 26대와 함정 7척을 타이완 인근에 보내는 등 타이완 인근에서 크고 작은 군사활동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VOA 세계뉴스 김시영입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중국 동부 저장성 창산현에서는 초혼에 결혼하는 신부의 나이가 25살 이하라면 1000위안 미화로 137달러의 축하금을 준답니다. 지난주 창산현 당국이 소셜미디어 위챗 계정에 관련 발표를 했는데요. 로이터통신은 중국이 국가적 사안으로 다루고 있는 저출산 문제의 대책으로 창산현 정부가 결혼 축하금과 함께 보육, 출산, 교육 보조금을 주는 장려책을 도입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중국은 60여 년 만에 인구가 줄어서 얼마 전에는 인도에 세계 최대 인구 대국의 지위를 내줬습니다. 인구의 고령화 속도도 문제인데요. 결혼을 꺼리고 자녀도 낳지 않으려는 젊은 세대의 경향이 중국 정부가 나라의 미래를 걱정하는 핵심입니다. 중국은 남자 22살, 여자는 20살에 법적으로 결혼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의 결혼 건수는 680만 건으로 1986년 이후에 가장 낮았다는데요. 1년 사이에 무려 80만 건이나 줄어든 겁니다. 2022년에 합계 출산율 1.09명이었습니다. 중국의 저출산율은 세계에서도 심각한 수준입니다. 로이터통신은 중국의 젊은 세대가 결혼과 출산을 기피하는 이유로 부담스러운 보육비 문제, 결혼과 출산에 따른 여성의 경력 단절, 그리고 집에서 자녀를 돌보는 여성 역할에 가치를 두지 않는 인식, 그리고 중국 사회에 팽배한 가부장적인 관념을 문제로 꼽았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저는 도성민이고요. 오늘의 주간 코너는 미국의 경제와 산업 이야기 실생활 속에서 알아보는 생활 속 경제입니다.
As you know, the U.S. economy heavily driven by the consumer, it makes up a substantial 70% of our GDP.
오늘의 미국 경제 이야기, 공휴일에 이뤄지는 미국 사람들의 경제 활동 살펴봅니다. 세계 소식, 미국 정치 역사와 현재 알아보는 미국 정치 ABC 순서 뒤에 이어지는 생활 속 경제에서 자세한 소식 만나보시죠. 네, 이곳 워싱턴 DC는 지금이 8월 30일 수요일이고요. 아침 9시 8분을 향하고 있습니다. 현재 기온은 26도, 구름 조금 끼었습니다. 북한의 날씨는 어떨까요? 한국기상청이 제공하는 날씨 정보입니다. 지금 한반도 남서쪽에서 북동쪽으로 길게 기울어져 있는 비구름대가 북한 지역을 지나고 있습니다. 8월 30일 목요일에 북한은요. 평안남북도 황해도 자강도 지역은 대체로 맑겠지만 동쪽은 대체로 흐리고 원산, 장전, 함흥은 오후에 맑아지지만 장진과 풍산, 삼지연 지역은 밤까지 가끔 비 내리겠습니다. 최저기온은 11도에서 21도, 낮 최고는 20도에서 29도 사이입니다. 평양과 신의주의 낮 최고는 28도고요. 중강 27도입니다. 개성, 함흥, 원산은 낮 최고 29도까지 오릅니다. 청진과 희산의 낮 최고는 25도로 예보돼 있습니다. 동해상 흐리고 가끔 비 내리다가 비는 그칩니다. 먼바다 쪽은 비가 계속됩니다. 앞바다 쪽은 물결이 0.5에서 1m고요. 먼바다 2m로 예보되어 있습니다. 서해는 맑겠습니다. 앞바다 0.5m로 잔잔하겠고요. 먼바다 1m로 예보되어 있습니다. 8월 31일 목요일에 북한 날씨 살펴봤습니다.
살아있는 뉴스. 손에 잡히는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 순서입니다. 지금 시각 세계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박영석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어떤 소식입니까?
네, 진아 레이몬드 미 상무장관이 30일 상하이 방문을 끝으로 나흘간의 중국 방문 일정을 마쳤습니다. 레이몬드 장관은 중국과 실무적인 소통 채널 개설 합의 등의 성과는 있었지만 중국에 대한 미국 기업들의 투자 불안은 여전하다고 말했습니다. 아프리카 나라 가봉에서 군부 쿠데타가 발생했습니다. 2020년 이후 아프리카 서부, 중부에서 발생한 8번째 쿠데타입니다. 수단 군부 지도자가 분쟁 발발 후 첫 외유로 이집트를 방문했다는 소식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네, 자 지구촌오늘 첫 소식입니다. 먼저 진아 레이몬드 미국 상무장관의 중국 방문 일정 마쳤다는 소식부터 볼까요?
네, 지난 27일에 시작된 레이몬드 장관의 중국 방문이 30일 상하이 방문을 끝으로 마무리됐습니다.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을 필두로 최근에 바이든 행정부의 고위 관리들이 중국을 연달아 찾은 데다가 미국 상무장관이 중국을 방문하는 건 무려 7년 만의 일이어서 많은 관심이 쏠렸습니다. 네.
자, 레이몬드 장관의 중국 행보를 따라가 볼까요? 베이징에서 중국 상무부장을 만난 것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일정에 들어갔었죠.
네, 맞습니다. 레이몬드 장관은 공식 일정 첫날이라고 할 수 있는 28일에 왕원타오 중국 상무부장과 회담했습니다. 29일에는 중국 경제를 총괄하는 리창 국무원 총리, 허리펑 경제부총리, 후어핑 문화 여유부장과 각각 만났습니다.
네, 자 이번 방문에서 중국 측의 경제 라인은 모두 만난 셈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현재 미국과 중국 간에는 워낙에 쟁점이 많고 전방위적인 갈등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그 가운데서도 이 통상 분야 갈등이 특히 심해서 레이몬드 장관이 이를 어떻게 풀어낼지 많은 주목을 받았습니다. 바이든 정부는 최근에 중국의 반도체, 인공지능, 양자 컴퓨터 영역에 미국 자본 투자를 제한하는 행정명령을 발표했는데요. 중국은 미국이 중국의 발전을 견제하고 방해하고 있다고 거칠게 반발해왔습니다.
네. 자, 미국의 상무장관 레이몬드 장관이 이번 방중에서 어떤 성과를 거뒀습니까?
네, 미중 간의 입장차가 워낙에 커서 당장에 눈에 띌 만한 전폭적인 태세 전환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두 나라 모두 안정적인 양국의 경제 관계가 중요하다는 데는 이견이 없었습니다. 레이몬드 장관은 29일 허리펑 부총리를 만난 자리에서 미국은 중국과 디커플링을 추구하거나 중국의 경제 발전을 저해할 의도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레이몬드 장관은 전날 왕원타오 상무부장을 만난 자리에서도 미국은 중국의 경제가 강한 게 좋다고 생각한다면서 다만 지나친 중국 공급망에 의존하는 데 따른 위험을 줄이려 하는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자 이른바 디리스킹 전략입니까?
네, 맞습니다. 중국과의 무역 갈등이 부각되면서 이 디리스킹, 디커플링 이런 용어가 자주 등장하고 있는데요. 디커플링은 커플, 그러니까 이 짝에서 떨어진다는 정도 뜻으로 미국이 중국을 국제 공급망에서 떼어낸다는 개념이고요. 디리스킹은 위협을 제거한다는 뜻으로 중국 공급망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겠다는 개념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네. 자, 어쨌든 세계 1위 또 2위의 경제대국인 미국하고 중국이 건전하게 경쟁을 해야 세계 경제도 안정을 찾을 수 있다 이런 얘기겠죠?
네, 맞습니다. 하지만 레이몬드 장관은 미국의 국가안보와 관련해서는 타협이나 양보의 여지가 없다고 분명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다만 미중 통상 분야 대부분의 영역이 국가안보와 관련이 없기 때문에 상호 이익이 부합하는 부분에서 무역과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노력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네, 자 레이몬드 장관의 이번 방중에서 어떤 실질적인 성과로는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두 나라는 경제 무역 분야에서 정기적인 소통 채널을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무역 현안 회의는 차관급으로 실무 그룹을 꾸려서 1년에 두 번 진행하기로 했고요. 수출 통제와 관련한 정보 교환을 위해서 차관보급의 소통 채널도 열기로 했습니다.
네, 자 레이몬드 장관의 발언 가운데 주목할 만한 내용은 또 어떤 게 있습니까?
네, 레이몬드 장관은 29일 오후에 베이징 일정을 마무리하고 상하이행 고속 열차를 탔는데요. 열차에 동행한 기자들에게 한 발언이 집중 조명을 받고 있습니다. 레이몬드 장관은 이 자리에서 미국 기업들로부터 중국이 너무 위험해져서 투자가 불가능하다는 얘기를 점점 더 많이 듣고 있다고 말했는데요. 중국이 곧바로 강하게 반발하면서 레이몬드 장관의 방중의 의미가 희석되는 모양새입니다.
네, 참 미국 기업들은 왜 중국 투자를 불안하게 생각한다고 할까요?
네, 레이몬드 장관은 그 이후로 아무런 설명 없이 부과하는 엄청난 벌금, 또 미국 사회에 충격을 안겨준 방첩법, 기업에 대한 압수수색 등을 꼽았습니다. 레이몬드 장관은 이 모든 게 불확실성을 높인다면서 그래서 기업들이 다른 나라를 투자처로 모색하고 있는 거라고 말했습니다. 레이몬드 장관은 또 이날 베이징에서 처음 열린 차관복급 수출통제정보교환 실무회의와 관련해서도 미국 정부의 정책에 대한 투명성과 이해를 구축하는 게 목표고 새로운 협상의 장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중국 쪽에서 나온 얘기가 있군요.
네, 중국은 레이몬드 장관의 이 투자 불가능 발언에 즉각 반박했습니다. 주미 중국 대사관의 류펑위 대변인은 중국 내 7만 개 미국 기업의 90%가 수익을 내고 있고 대부분은 중국 잔류를 원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아울러서 중국은 높은 수준의 개방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외부의 문을 더 넓게 열 거라고 말했습니다. 베이징에서는 왕원빈 외교부 대변인이 30일 정례 브리핑에서 중국과 미국의 경제무역 관계의 본질은 상호 이익이라면서 이를 정교화하는 건 양국 관계, 경제는 물론이고 기업과 국민들의 이익에 해를 끼친다고 말했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이번에는 아프리카로 가봅니다. 가봉에서 쿠데타가 났습니까?
네, 중앙아프리카 나라죠. 이 가봉에서 30일 군인들이 최근에 대선 결과에 반발해서 쿠데타를 일으켰습니다. 가봉은 지난 26일에 대선과 총선을 치렀는데요. 알리 봉고 온딤바 대통령이 약 64% 득표로 3연임 성공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쿠데타 세력은 대선 결과를 인정하지 않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 제복을 입은 12명의 군인들은 30일 국영 TV에 나와서 대선 결과 취소와 국경 폐쇄, 국가기관 해산을 선언했습니다. 이들은 공동 성명을 통해서 헌병대와 공화국 경비대 등 여러 부대가 쿠데타에 가담했다면서 자신들이 국가의 모든 안보와 방위군을 대표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자, 그러면 봉고 대통령의 거취는 확인이 됐습니까?
네, 쿠데타를 일으킨 군부 지도자들은 봉고 대통령이 가태 연금돼 있고 다른 정부 관리들도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봉고 대통령의 행방은 지난 26일 선거 때 이후에 알려진 게 없고요. 현재 대통령 측에서는 아직 아무런 얘기도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쿠데타 세력은 스스로를 과도기 국가기관재건위원회라고 이름을 붙였는데요. 이들은 오늘날 가봉이 심각한 제도적,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위기를 겪고 있다면서 가봉 국민들의 이름으로 현 정권의 종지부를 찍고 평화를 수호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자 중앙아프리카에 있는 나라 가봉, 이 봉고 집안이 장기 집권하고 있었다고요?
네, 봉고 대통령은 42년 동안 장기 집권한 아버지 오마르에 이어서 집권해서 14년간 가봉을 통치해왔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이 가봉을 반세기 넘게 통치해온 겁니다.
네, 권력을 세습한 건가요?
그건 아닙니다. 아들 봉고 대통령은 2009년에 아버지 오마르 봉고가 사망하고 치른 대선에서 승리해서 권좌에 올랐습니다. 이어서 2016년 재선에 성공했지만 부정선거 의혹이 끊이지 않았는데요. 그리고 지난 26일 3연임에 도전해 다시 성공했다고 발표한 겁니다.
네. 자, 군인들이 쿠데타를 일으켰습니다. 유혈 충돌 같은 상황은 없었습니까?
네, 이들이 방송에서 이 쿠데타 성명을 발표한 직후에 수도 리브리빌 시내에서 시끄러운 총소리가 들렸다고 합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 언론은 가봉 대통령 부인의 비서관으로 근무한 한국인 한 명이 군부에 체포됐다고 보도했습니다. 한편 과거에 가봉은 식민 통치했던 프랑스는 사태 추이를 면밀하게 지켜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예, 자 최근에 아프리카에서 계속 쿠데타가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만일 이 가봉 군부의 주장대로 이들이 권력 장악에 성공한다면 2020년 이후 이 중부와 서부 아프리카 지역에서 벌어진 8번째 군부 쿠데타로 기록될 전망인데요. 최근 아프리카에서 이슬람 극단 세력이 입지를 넓히고 있는 가운데 잦은 쿠데타 발생으로 서방에서는 이 아프리카 안보 지형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바로 지난달에는 니제르에서 쿠데타가 있었는데요.
네, 맞습니다. 니제르는 특히 이슬람 극단 세력과 맞서 싸우는 프랑스, 미국 등 서방국들의 주요 전략적 요충지인데요. 지난달에 대통령 경호실장을 중심으로 한 군부가 쿠데타를 일으켰습니다. 이에 이 서아프리카 국가경제공동체 에코와스가 중재에 나서면서 만일의 경우에 군대를 파견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는데요. 하지만 역시 군부 쿠데타로 집권하고 있는 이웃나라 말리, 부르키나파소 등의 반대에 직면해 있습니다.
지구촌 오늘 한 가지 소식 더 볼까요? 이번에는 수단입니다. 수단의 무력 분쟁 지금 넉 달째 계속되고 있는데 이런 가운데 수단의 군부 지도자가 이집트를 갔다고요?
네, 수단 군부의 최고 지도자인 압델 파타 부르한 장군이 29일 이집트를 방문했습니다. 수단에서 정부군과 준군사조직인 신속지원군 RSF 간의 무력 분쟁이 벌어진 이래 부르한 장군이 외국을 나간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네, 이집트라면 수단 바로 위에 있는 나라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많은 수단인들이 국경을 넘어서 이집트로 피신하고 있습니다. 또 이집트 정부는 특별히 오래전부터 이 수단 정부군 최고위 장성들과 긴밀한 유대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네, 부르한 장군이 이집트를 처음 찾은 것에도 이런 배경이 있었네요.
네, 그렇습니다. 부르한 장군은 이날 이집트 수도 카이로가 아니라 지중해 연안에 있는 엘 알라메인을 찾았는데요. 압델 파타 엘시시 이집트 대통령이 공항까지 직접 나가서 부르한 장군을 환영했습니다. 부르한 장군의 방문에는 알리 알사디크 수단 외무장관 대행, 아흐메드 이브라힘 무파벨 정보국장과 군 장성 등이 동행했습니다.
네. 자, 부르한 장군이 과연 이집트에서 무엇을 했는지 어떤 얘기를 했는지 이 부분이 중요한 거죠.
네, 부르한 장군은 이집트 언론에 신속지원군이 국가 권력을 잡기 위해서 전쟁을 일으켰다고 비난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수단은 전쟁 범죄에 해당하는 극악 무도한 범죄를 저지른 반군들이 시작한 파괴적인 전쟁에 처해 있다고 호소했습니다. 부르한 장군은 또 이 군은 갈등을 종식하고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가 실시될 때까지 과도기 확립을 위해서 노력해왔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자 부르한 장군과 LCC 그 이집트 대통령 간의 회담도 있었습니까?
네, 이집트 정부가 회담 후에 성명을 내놨는데요. 이 분쟁에 관해서 원론적인 얘기만 담았습니다. 성명은 두 지도자가 수단의 주권과 통합성을 보존하는 방식으로 분쟁을 종식하는 노력에 관해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집트가 수단의 휴전 협상에 적극적으로 관여를 하고 있네요.
네, 맞습니다. 이집트는 사우디아라비아, 미국 등과 더불어서 그동안 수단 휴전을 추진해왔습니다. 지난달에도 이집트는 이 수단 분쟁에 평화적인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서 주변국들이 참여하는 회의를 주최했는데요. 하지만 이들 나라 사이에서도 지지 세력이 달라서 접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일례로 아랍에미리트의 경우 신속지원군과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네, 자 수단에서 무력 충돌이 일어난 게 지난 4월이었죠.
네, 맞습니다. 지난 4월 15일에 부르한 장군의 정부군 그리고 모하메드 함단 다갈로 장군이 이끄는 신속지원군 RSF 간의 무력 충돌이 시작됐습니다. 양측은 민간정부 이양 절차, 수단의 정치적 미래를 논의하는 과정에 이견을 보여왔는데요. 특히 10만 명에 달하는 RSF군을 정부군에 통합하는 문제, 또 지휘권 등을 놓고 갈등을 빚다가 무력 충돌로 비화했습니다.
네, 자 벌써 넉 달 넘게 무력 충돌이 계속되면서 피해도 계속 늘고 있죠?
네, 유엔은 지금까지 적어도 4,000명의 목숨을 잃은 걸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도주의 단체들 의사들은 이보다 훨씬 더 높게 잡고 있습니다. 피난민도 벌써 460만 명 넘게 나왔는데요. 이 가운데서 약 100만 명은 국경을 넘어서 다른 나라로 피신한 걸로 유엔은 추산했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여기까지 듣습니다. 박영석 기자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이번에는 생생한 미국 뉴스 전해드리는 아메리칸 아웃신서입니다. 오택성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어떤 소식인가요?
네, 2020년 대선에서 조지아주의 투표 결과를 뒤집으려고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다음 달 기소인부 절차에 출석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초강력 허리케인 이달리아가 플로리다 상륙전에 4등급으로 격상된 가운데 일대가 이 초비상 상태에 돌입했습니다. 이어서 조 바이든 행정부가 처방약의 가격을 내리기 위해 앞으로 정부와 직접 가격 협상을 하게 될 대상에 오른 10개 약품 목록을 공개했다는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아메리카나 오늘 첫 소식입니다. 자,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네 번째 기소인부 절차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을 수도 있다고요?
네, 미국 CBS 뉴스가 29일 소식통을 인용해서 보도한 내용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 2020 대선에서 조지아주의 투표 결과를 뒤집으려고 한 혐의로 기소됐는데요. 이와 관련한 이 기소 인부 절차가 다음 달 6일로 예정돼 있습니다. CBS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번 기소인부 절차에 출석하지 않을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네, 자 기소인부 절차에 이렇게 출석하지 않아도 문제가 없는 겁니까?
네, 기소인부 절차라는 것은 이 재판부가 피고인에게 어떤 혐의로 기소가 됐는지 등의 내용을 고지하고요. 그리고 피고인이 이를 인정하는지 혹은 부인하는지 그 의사를 확인하는 절차인데요. 원칙적으로는 출석해서 자신의 의사를 밝혀야 합니다. 하지만 조지아주 풀턴 카운티는 이 피고가 직접 출석하지 않고 화상으로 일을 진행하거나 아니면 출석 권리를 포기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대신에 이 피고 측 변호인은 서면으로 무죄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네. 자, 트럼프 전 대통령과 함께 이번에 기소된 다른 피고들도 기소인부 절차에 직접 출석하지 않았다면서요?
맞습니다. 이번 사안과 관련해 트럼프 전 대통령과 함께 기소된 인사는 모두 18명인데요. 이 가운데 일부는 이미 기소인부 절차 출석 권리를 포기하고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현재까지 트럼프 전 대통령은 출석을 포기하겠다라고 이렇게 공식적으로 접수하지는 않았습니다.
예, 자 트럼프 전 대통령 조지아주에서 기소된 게 이제 네 번째가 되는데요. 앞선 기소에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모두 이 기소인부 절차에 출석을 했었죠?
네, 그렇습니다. 첫 기소인부 절차는 지난 4월에 있었습니다. 성인 영화배우 등에게 성추문 입막음 돈을 지급하고 그리고 기업의 문서를 조작했다는 혐의 등으로 기소된 뒤 처음으로 뉴욕 법원에 출석했고요. 그리고 지난 6월에는 기밀문서 유출 혐의로 기소된 뒤에 플로리다 법원에서 진행된 기소인부 절차에 출석했습니다. 대선 결과를 뒤집으려고 한 혐의로 기소된 후 지난 3일에는 워싱턴 DC 연방법원에서 열린 기소인부 절차에 참석했는데 그것이 가장 최근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요 앞서 세 차례 기소인부 절차에 출석해서 모두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트럼프 전 대통령 관련 소식 보죠. 자 총 네 차례 기소 가운데 이 두 건의 기소는 대선 불복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2020년 대선 결과를 뒤집으려고 한 혐의인데요. 트럼프 전 대통령 대선 캠프에서 최근에 이 부분을 비판하는 영상을 공개했다고요?
네, 맞습니다. 트럼프 대선 캠프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만든 소셜미디어인 트루스 소셜에 한 10분 분량의 그런 영상을 올렸습니다. 이 영상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난 2020 대선 결과의 정확성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했다는 이유로 기소됐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네, 이 영상에서 선거 결과에 의문을 제기한 것이 민주당도 마찬가지였다 이런 주장을 했다고요?
네, 영상은 지난 20년 동안 민주당이 그 대선에서 진실성 문제를 제기했다고 주장했는데요. 가령 2000년 대선 당시에 민주당의 엘고 후보가 플로리다주에서 재검표 등을 요구한 사례가 있었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 미 NBC 뉴스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기소된 것은 이 선거 결과에 의문을 제기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 결과를 뒤집기 위해서 이 불법적인 선을 사용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네, 자 이렇게 잇따른 기소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금 공화당 내 지지율 1위 자리에 있는 대선 경선 후보입니다.
맞습니다. 최근 이 코익시센트가 실시한 여론조사를 보면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지율은 58%로 집계됐습니다. 2위인 론 디센티스 플로리다 주지사의 지지율 13%를 크게 앞서는 거죠. 그리고 다른 여론조사도 비슷합니다. 모닝 컨설트는 최근 트럼프 전 대통령이 범인 식별 사진 이른바 머그샷을 찍은 뒤에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그 결과를 보면 지지율 역시 58%로 2위 후보인 디센티스 주지사의 지지율 14%를 크게 앞섰습니다. 두 후보를 제외하고 지지율 10% 이상을 얻은 후보는 없었습니다.
네, 자 방금 얘기하신 여론조사 중에 모닝 컨설트 조사 결과를 좀 보면요. 공화당 내에서 바이든 대통령하고 붙어서 이길 가능성이 가장 높은 후보, 트럼프 전 대통령이 압도적인 지지를 받고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해당 여론조사는 2024년 대선에서 이 공화당 내 어떤 후보가 바이든 대통령을 이길 가능성이 가장 높은지 생각하고 있는지를 물었는데요. 응답자 10명 가운데 6명 이상이 트럼프 전 대통령을 꼽았습니다. 8월 27일 현재 이 같은 응답률은 62%인데요. 이는 일주일 전보다 10%포인트 가까이 오른 겁니다. 그리고 디센티스 후보를 꼽은 응답자는 13%에 그쳤습니다.
네. 자, 이런 가운데 트럼프 전 대통령이 공화당 대선 예비 후보로 나온 그 후보 가운데 한 사람인 기업인 비벡 라마스와미 씨에 대해서 이 부통령 후보 지명에 아주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는 소식이 있네요.
네, 트럼프 전 대통령은 29일 한 보수 성향 토크쇼에 출연해서 진행자로부터 라마스와미를 러닝메이트로 고려해 봤냐 하는 그런 질문을 받았는데요. 이 질문에 대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라마스와미 씨를 영리하고 젊고 또 재능이 많은 사람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아주 괜찮을 것이라고 답변했습니다. 앞서서 라마스와미 씨는 지난 23일에 열린 그 공화당 첫 경선 토론에서요.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해서 21세기 최고의 대통령이라고 평가하면서 신 트럼프 성향을 드러낸 바 있습니다.
아메리카나우 이번에는 초강력 허리케인 소식 보겠습니다. 이달리아가 지금 많은 지역의 상황을 어렵게 하고 있네요.
네, 그 플로리다 서부 걸프 연안에서 그 플로리다로 이동하고 있는 그 초강력 허리케인 이달리아로 인해서 인근 지역이 그야말로 초비상 상태입니다. 미국 국립 허리케인 센터는 이달리아에 대해서 총 5단계인 등급에서 풍속이 시속 200km에 달하는 극도로 위험한 4등급의 허리케인이라고 밝혔습니다.
예, 자, 30일 오전 8시, 그러니까 한 1시간 반 전에 지금 플로리다에 상륙을 했습니다.
네, 관측에 따르면 이달리아는 30일 오전 8시를 기해서 플로리다 빅밴드 지역에 상륙 후에 오후 8시에는 조지아주로 이동하고요. 그리고 다음날 오전 8시에는 사우스캐롤라이나주를 지나서 대서양으로 빠져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네, 방금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초강력 허리케인 상륙 때문에 지금 그 지나가는 지역들 모두 비상사태죠?
네, 맞습니다. 플로리다주 67개 카운티 가운데 최소 28개 카운티가 의무적인 그 대피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현재 플로리다 거주민 2100만 명뿐만이 아니라 인접해 있는 조지아주나 사우스캐롤라이나주 등에도 이 허리케인 주의보가 내려진 상태입니다. 론 디센티스 플로리다 주지사는 30일 오전 기자회견에서요. 현 시점에서 목숨을 위험하게 할 수 있는 그 어떤 무모한 행동도 하지 말 것을 당부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허리케인은 강력하다. 만약 건물 안에 있으면 허리케인이 지나갈 때까지 웅크리고 있으라고 말했습니다.
네, 자 허리케인 이달리아로 인한 피해 예상, 특히 해안가 지역의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하고 있죠.
네, 맞습니다. 이 강력한 허리케인으로 인해서 이 폭풍 헤일이 몰아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일부 지역에서는 최대 16피트, 그러니까 약 5미터 높이의 파도가 일 것이라는 그런 경고도 나왔습니다. 국립해양대기청은요, 허리케인 발생 시에 가장 위험한 것이 바로 이 폭풍 헤일로 사망자의 거의 절반을 바로 이 헤일이 차지하는 만큼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네, 자 지금 당국에서는 허리케인으로 인한 피해를 지금 줄이기 위해서 자원을 집중적으로 배치했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네, 주 방위군 병력 5,500명이 여기에 동원됐고요. 그리고 전기가 끊길 것을 대비해서 최대 4만 명의 전기 관련 직원이 비상대기하고 있습니다. 30일 오전 기준으로 보면 이미 6만 명 이상의 전력 공급이 끊긴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플로리다 주민들은 연료 공급에 차질이 있을 것에도 대비해서요. 110만 갤런의 휘발유를 비축했다고 디센티스 주지사가 밝혔습니다.
네, 자, 어떻습니까? 허리케인이 이렇게 플로리다를 관통하는 게 흔한 일인가요?
네, 플로리다 지역에는 최근 강력한 허리케인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달리아는 지난 7년 동안 플로리다에 발생한 네 번째 초강력 허리케인인데요. 지난 2017년 어마에 이어서 2018년에는 마이클이 발생했고요. 그리고 지난해 9월에는 역대급 규모의 초강력 허리케인인 이언이 플로리다에 상륙해서 약 150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아메리카나우 한 가지 소식 더 보겠습니다. 조 바이든 행정부가 이 처방력 가격을 낮추기 위해서 움직이고 있다죠?
맞습니다. 이 메디케어 메디케이드 서비스 센터는 29일 앞으로 정부와 직접 가격 협상을 하게 될 10개 의약품을 공개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약값을 이 제약사가 알아서 정했지만 이번에 발표된 목록에 오른 약품 가격은 앞으로 이 정부와의 협상을 통해서 정해지게 됩니다.
예, 자 정부가 왜 어떻게 이번에 이렇게 의약품 목록을 공개한 겁니까?
네, 지난해 의회 통과 후에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한 이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따른 겁니다. 이 법은 이 정부가 운영하는 의료보험인 메디케어 프로그램을 통해서 정부가 제약회사와 직접 의약품 가격 협상을 할 수 있도록 했는데요. 이날 첫 번째로 대상이 오른 약품이 공개된 겁니다. 메디케어 프로그램은 65세 이상의 고령자나 아니면 특정 요건을 갖춘 사람들을 대상으로 정부가 제공하는 건강보험인데 여기에 6,600만 명이 현재 가입돼 있습니다.
네, 자 어떤 약이 그 목록에 올라있는지 보겠습니다.
네, 혈전용해제인 이 엘리키스와 그리고 혈액암 치료제인 임브루니카, 또 당뇨병 치료제인 자누비아와 파시가 또 항혈절제인 자렐토 등이 이번 목록에 올랐습니다. 이 약들은요, 가장 보편적으로 처방받는 약이면서 또 가장 비싼 약에 해당합니다.
네, 자 바이든 대통령이 이번 그 목록 공개에 환영의 성명을 냈다고요.
네, 바이든 대통령은 29일 발표한 성명에서요, 많은 미국인에게 있어서 약값은 삶과 죽음, 그리고 존엄과 의존, 또 희망과 두려움 사이를 갈랐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치료 비용을 줄이기 위한 싸움을 계속하는 이유이며 이 일을 마치기까지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이번에 공개된 그 10개의 의약품의 구입 비용 어떻게 됩니까? 많이 비쌉니까?
네, 메디케어 프로그램을 통해서 그 해당 의약품을 이용한 사람은 약 820만 명입니다. 지난해 6월 1일부터 올해 5월 31일까지 그 1년 기간 동안 이 해당 10개 약품 구입에 들어간 돈은 505억 달러에 달하는데요. 이는 이 기간 전체 메디케어 전문 의약품 보험의 20%를 차지하는 수준입니다. 특히 엘리키스 약품의 구입비가 가장 높았는데요. 전체 비용의 30%가 넘는 165억 달러 이상으로 집계됐습니다. 커먼 웰스펀드 연구에 따르면요. 지난 2021년 이 메디케어 가입자 가운데 약 9%는 약값이 너무 비싸서 이를 처방받거나 복용하지 않았습니다.
네. 자, 미국의 의약품 가격 특히 다른 나라에 비해서 상당히 비싸다고 알려져 있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네, 지금까지 미국 정부가 이 약값을 규제하거나 이를 위한 협상에 직접 나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유럽연합의 경우는요, 시장에 새로운 의약품이 나오게 되면 정부가 직접 약값 협상에 나섭니다. 제약회사가 신약 개발 후에 이를 비싸게 받으려고 해도 정부가 이를 허락하지 않게 되면 결국 가격을 낮출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앞으로 미국도 이처럼 정부가 의약품 가격 인하를 위해서 직접적으로 나서겠다는 겁니다.
네, 자 정부가 의약품 그 목록 가격 인하 대상에 목록을 발표했습니다. 앞으로 일정이 어떻게 됩니까?
네, 이번에 가격 협상 대상이 오른 제약회사는 오는 10월 1일까지 여기에 동의해야 합니다. 만약 정부의 가격 협상 방침을 거절할 경우에는 막대한 벌금을 내야 합니다. 그리고 가격 협상을 위해서 정부가 각 제약회사에 제출을 요구한 자료는요, 10월 2일까지 모두 내야 합니다. 이어서 정부가 내년 2월 1일까지 제약회사의 1차 가격을 제시하고요. 이에 제약회사는 30일 이내에 답을 해야 합니다. 정부와 제약업체의 그 가격 협상은 내년 8월 1일까지 모두 종료되고요. 그리고 9월 1일에 인하된 약품의 가격이 공개됩니다. 법에 따르면 의약품 가격은 이 원래 가격보다 최소 25% 더 저렴해야 합니다. 그리고 인하된 가격은요, 이 오는 2026년부터 적용되게 됩니다.
네. 자, 미국 정부가 이렇게 가격 협상을 할 약품이 이번에 발표된 10개가 끝이 아닌가 보군요.
네, 앞으로 추가로 계속 발표될 예정입니다. 먼저 오는 2025년에 가격 협상 대상에 오를 15개의 그 추가 약품 목록이 발표되고요. 그 다음에는 15개 약이 추가로 더 발표됩니다.
네, 제약회사의 입장이 궁금합니다.
네, 정부가 이번 발표에 앞서서 가격 협상 방침을 발표하자 즉각 여기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여러 제약업체는 총 8개의 소송을 제기한 상태인데요. 이들은 가격을 제한하려는 정부의 방침이 헌법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화당 측에서도 좀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들은 이 방침이 앞으로 그 제약회사의 신약 개발에 차질을 줄 것이라면서 특히 정부가 해당 약품의 적정 가격을 제시할 수 있을 만큼 이에 대해서 충분히 알고 있는지도 의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오늘 여기까지 듣습니다. 오택성 기자였습니다. 미국 정치 제도의 연혁과 현재를 소개해드리는 미국 정치 ABC입니다. 미국 연방헌법은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성문헌법입니다. 또 시대 변화에 대처할 수 있도록 유연하게 쓰인 특징도 있습니다. 이런 특징을 가진 미국 연방헌법은 몇몇 사상이나 이념 그리고 원칙에 근거해 제정됐습니다. 미국 정치 ABC, 오늘은 미국 연방헌법의 기본 원칙, 첫 번째 순서로 먼저 공화주의에 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김정우 기자입니다.
많은 헌법학자는 미국 연방헌법의 저변에 있는 기본 원칙으로 세 가지, 공화주의, 연방주의, 그리고 삼권분립을 제시합니다. 이 중에서 공화주의는 특히 미국 독립혁명에 큰 영향을 미친 이념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독립혁명의 이념적 근거가 된 공화주의의 고전적 의미는 다음과 같이 정의할 수 있습니다.
시민적 미덕을 가진 덕이 있는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정치에 참여하면서 공공복리 실현에 공헌한다.
그런데 영국으로부터 독립을 쟁취한 뒤 세워진 미합중국은 공화주의가 강조하는 미덕을 갖춘 사람들이 공익을 위해 고민하는 공화정이 아니었습니다. 이곳은 오히려 지역이나 개인 그리고 파벌 이익이 모든 공익을 앞지르는 사회가 됐습니다. 그래서 건국의 아버지들은 새로운 공화주의를 강구했습니다. 그들은 인간의 이기심이 가져오는 이익 집단이나 파당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고 파당의 병폐를 해결하려는 방안을 찾았습니다. 그 결과 먼저 각 주에서 자행되는 병폐를 해결하기 위해 강력한 중앙정부의 필요성이 제기됐고 이에 따라 결국 미국 헌법은 주의 독립성을 해치지 않으면서도 동시에 권력이 대폭 확대된 중앙정부가 존재하는 나라를 만들었습니다. 새로운 공화주의를 희망한 건국의 아버지들은 또 국민들이 직접 지배하는 이른바 순수 민주주의보다 국민들이 선출한 대표들을 통해 통치하는 대의제를 헌법에 도입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신공화주의는 권력 분립을 통해 다수파의 힘을 제어하려고 했습니다. 제임스 매디슨은 연방주의 논고 51호에서 권력 분립의 필요성을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만약 천사들이 인간을 통치한다면 정부에 대한 외적인 억제나 내적인 억제는 불필요하다. 하지만 사람이 사람을 지배하는 정부를 만들 때는 먼저 정부가 통치받는 사람들을 통제하게 하고 다음 정부가 반드시 자신을 통제하도록 해야 한다.
연방헌법 설계자들은 특히 과거 연합규약 때보다 권한이 훨씬 강해진 입법부, 즉 의회를 견제하는 방안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이를 위해서 연방헌법은 양원제를 채택했습니다. 그런데 연방 창설을 주도한 신공화주의자들이 양원제를 주창한 것은 하원 독주를 방지하자는 데 숨은 뜻이 있었습니다. 네, 미국 정치 ABC 오늘은 미국 연방헌법의 기본 원칙 첫 번째 시간으로 공화주의에 관해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김정우였습니다.
어느덧 여름도 끝자락입니다. 미국에서는 곧 비공식적으로 여름의 끝을 알리는 공휴일이 옵니다. 바로 9월 첫째 월요일로 지정된 노동절입니다. 공휴일은 단순하게 하루 쉬는 날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미국 경제에 큰 역할을 합니다. 생활 속 경제, 오늘은 미국의 공휴일에 이루어지는 경제활동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오택성 기자입니다.
Memorial Day to Labor Day. 미국에서 Memorial Day라고 부르는 날은 현충일입니다. 매년 5월 마지막 월요일이 현충일로 지정돼 있습니다. 그리고 노동절은 매해 9월 첫 월요일입니다. 올해 현충일은 5월 29일이었고 노동절은 오는 9월 4일이죠. 현충일과 노동절 모두 미국 공휴일입니다. 미국에서 현충일은 비공식적으로 여름의 시작을 알리고요. 반대로 노동절은 비공식적으로 여름의 끝을 알립니다. 미국에서 대부분의 야외 수영장 개장일이 현충일, 그리고 폐장일이 노동절로 되어 있는 것이 이를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노동절이 이제 얼마 안 남았으니까 2023년 여름도 이제 끝났다고 볼 수 있겠네요. 빨간 날, 그 이상의 의미가 있는 공휴일. 자, 오늘은 공휴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공휴일은 흔히 빨간 날이라고 부르죠. 많은 사람들이 공휴일을 반깁니다. 물론 각각의 재정 목적에 따라 기념일을 기리는 것도 있지만 학생은 학교에 안 가도 되고 또 직장인들은 주말 외에도 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공휴일은 하루 더 쉴 수 있다는
빨간 날로서의 의미 외에도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바로 미국 경제의 핵심 축인 소비의 상당 부분을 바로 이 공휴일이 담당하고 있는 겁니다. 먼저 이 소비가 얼마나 중요한지 재무투자관리회사 BMCM의 앤드류 데이비스 수석 거시경제연구원의 설명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As you know, the U.S. economy heavily driven by the consumer, it makes up a substantial 70% of our GDP.
미국 경제를 이끄는 것은 소비자 지출로 미국 GDP의 70%를 바로 이 소비자 지출이 차지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그럼 미국에서 이렇게 소비가 중요한 이유는 뭘까요? 우선 미국 인구는 3억 명이 넘어 시장 규모가 크고요. 여기에 1인당 국내 총 생산은 8만 달러가 넘습니다. 인구 1천만 명 이상 국가 중에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이런 조건이기 때문에 국내에서 소비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것만으로도 경제가 잘 돌아갑니다. 그리고 소비는 소득 분배와 기업의 투자 증진 또 고용 창출 등 여러 측면에서 순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 경제에서 소비가 얼마나 중요한지 간략하게 살펴봤는데요. 여기서 조금만 더 깊게 들어가 보겠습니다. 소비 중에서도 개인별 소비라고 하면 소매 판매를 이야기합니다. 일반 소비자들이 매장을 방문해서 제품을 구매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쇼핑이라고 생각할 때 흔히 떠올리는 일반적인 형태가 바로 이 소매 판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소매 판매가 중점적으로 이루어진 시기가 언제인지 아시나요? 네, 바로 공휴일입니다. 지난 2022년 미국의 전체 소매 판매액은 7조 1천억 달러였는데요. 공휴일 소매 판매액은 1조 3천억 달러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체 소매 판매의 약 5분의 1이 공휴일에 몰려서 이루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미국의 공휴일, 뭐가 있죠? 일단 미국에는 어느 날이 공휴일로 지정되어 있는지부터 간략하게 살펴볼게요. 미국에서 지정된 공휴일은 모두 11일로 각각 두 가지 방식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아예 날짜가 정해진 공휴일이 있고요. 특정 주의 특정 요일로 정해진 공휴일이 있습니다. 아예 날짜가 정해진 대표적인 공휴일로는 1월 1일 새해 첫날이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독립기념일도 7월 4일로 날짜가 정해져 있죠. 가장 마지막으로 공휴일로 지정된 준틴스 역시 6월 19일로 날짜가 정해졌습니다. 참고로 이날은 노예제의 폐지를 기념하기 위해 제정된 공휴일입니다. 이외에 재향군인의 날인 베테랑데이는 11월 11일로 그리고 아기 예수의 탄생을 기념하는 크리스마스도 12월 25일로 날짜가 정해져 있습니다. 특정 주차, 특정 요일을 기념하는 날은 먼저 1월 셋째 주 월요일 마틴 루터 킹 데이가 있습니다. 이날은 흑인 인권운동가였던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목사를 기리기 위해 마련된 공휴일입니다. 이외에도 앞서 말한 5월의 마지막 월요일로 지정된 현충일과 9월의 첫 월요일로 지정된 노동절, 그리고 11월 네 번째 목요일로 지정된 추수감사절 등이 있습니다. 공휴일별 구매 물품 알아봐요. 그럼 이제부터는 이 주요 공휴일을 중심으로 사람들이 주로 어떤 물품을 사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현충일을 먼저 살펴볼게요. 앞서 현충일은 비공식적으로 여름의 시작을 알리는 날이라고 했죠. 여름이 되면 사람들이 본격적으로 야외 활동에 나서는데요. 소비자들의 구매 물품도 이와 관련이 있습니다. 시장조사기관 뉴머레이터에 따르면 사람들이 현충일을 맞아서 가장 보편적으로 계획하는 일은 바로 야외에서의 식사, 즉 바베큐 파티라고 합니다. 바베큐는 화로대에 숯이나 가스로 불을 피워서 소고기나 돼지고기 등의 음식을 구워서 먹는 건데요. 미국 야외 식사의 가장 흔한 방식입니다. 핫도그용 빵과 소고기, 그리고 오이절임인 피클 등이 주요 바비큐용 식품 목록인데요. 지난해에는 이 바비큐 음식 구매 평균 비용은 28달러였다고 하네요. 이어서 맥주와 일반 음료 구매가 많고요. 파티 용품 등도 많이 산다고 합니다. 네, 다음으로 독립기념일을 볼까요? 독립기념일 역시 야외 바비큐용 식품 구매가 많습니다. 그런데 독립기념일은 특정 제품 판매로 아주 유명합니다. 바로 폭죽입니다. 미국인들은 이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각종 폭죽을 사는데요. 이날 해가 지면 정말 곳곳에서 폭죽이 터지는 소리가 밤 늦도록 이어집니다. 올해 독립기념일 폭죽 매출은 23억 달러를 넘어선 것으로 잠정 집계되기도 했습니다. 식품과 폭죽 그리고 기타 물품을 모두 합쳐서 미국인 1인당 독립기념일을 맞아 구입하는 물품의 평균 비용은 약 93달러라고 합니다. 며칠 앞으로 다가온 노동절에는 어떤 물품 구매가 많을까요? 여러 쇼핑 사이트의 조언에 따르면 노동절은 특히 침대의 매트리스 할인으로 유명하다고 합니다. 자, 여러 매트리스 브랜드를 모아서 판매하는 이 매트리스 판매 홈페이지에 들어왔습니다. 들어오자마자 첫 화면에 노동절 할인을 알리는 안내 문구가 보이네요.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자, 성인 두 명이 잘 수 있는 퀸 사이즈의 매트리스를 볼게요. 한 브랜드의 해당 사이즈 매트리스 정상 가격은 1000달러인데요. 노동절을 맞아서 50%를 할인해서 500달러에 팔고 있네요. 그 옆에 올라온 제품을 눌러보니까 정상 가격은 1400달러인데 할인해서 585달러에 판매하기도 합니다. 저도 다음에 매트리스 바꿀 때에는 이 노동절 할인을 노려봐야겠습니다. 공휴일 쇼핑의 꽃 중의 꽃, 연말 공휴일. 공휴일 맞이 쇼핑을 이야기할 때 가장 핵심인 기간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연말입니다. 11월 네 번째 목요일에 있는 추수감사절과 12월 25일 크리스마스에 가장 큰 규모의 공휴일 쇼핑이 이뤄집니다. 먼저 추수감사절부터 볼까요? 이때는 공휴일 당일이 아니라 이후 며칠 동안 연속으로 큰 폭의 할인이 이어집니다. 너무나도 유명한 블랙 프라이데이가 바로 이날입니다. 블랙 프라이데이는 추수감사절 하루 지난 금요일을 일컫는 날인데요. 미국 연중 가장 큰 규모의 쇼핑이 바로 이때 이뤄집니다. 그리고 추수감사절 다음에 맞는 첫 월요일은 사이버 먼데이라고 불리는데요. 이날은 온라인 쇼핑데이로 역시 큰 폭의 할인이 적용됩니다. 지난해 블랙 프라이데이 그리고 사이버 먼데이에 얼마나 많은 구매가 이루어졌을까요? 온라인 쇼핑 매출액을 살펴보면 블랙 프라이데이는 91억 달러를 그리고 사이버 먼데이는 무려 110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둘 모두 역대 최고액으로 합산하면 200억 달러에 달합니다. 지난 2021년 북한의 실질 국내 총 생산이 233억 달러 규모인데요. 블랙 프라이데이와 사이버 먼데이 이틀 동안 사람들이 온라인 쇼핑에 쓴 돈이 이와 거의 비슷하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쇼핑에 얼마나 많은 돈을 쓰는지 감이 잡히나요? 그리고 연말 쇼핑은 1년의 마지막 공휴일인 크리스마스에 활용 점정을 찍습니다. 연말을 맞아서 가족끼리, 친구끼리 또는 연인과 같은 이 소중한 사람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담아 서로 선물하는 시기가 바로 이때인데요. 1인당 크리스마스 선물을 준비하는 평균 금액은 약 870달러입니다. 제 주변에도 참 고마운 분들이 많은데요. 저도 올해 연말 이분들께 감사의 표시로 선물을 사려면 지금부터 조금씩 돈을 모아둬야겠네요. 미국의 경제, 산업 이야기를 실생활 속에서 풀어보는 생활 속 경제. 이번 시간에는 미국 공휴일을 맞은 소비자들의 소비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오택성이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계속해서 회화와 문법을 동시에 공부하는 Everyday English, VOA 매일 영어가 이어집니다.
안녕하세요. 회화와 문법을 동시에 공부하는 Everyday English 교회 매일 영어 진행의 이은경입니다. 오늘은 급회전을 한다는 표현, 자동차를 갑자기 다른 방향으로 돌린다 또는 즉각적인 변화를 뜻할 때 미국 동전 10센트를 돌린다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대화를 통해 들어보시죠.
I got a job offer.
Congratulations. Where's the job located?
Here's the thing. It's in a different city, and I can't relocate right now. I can't turn on a dime like you. You always adapt so quickly. It's just not possible for me. I have some family commitments and other things holding me back from moving.
I'm sorry to hear that.
But I have other news. I got a new car, and it can turn on a dime.
Oh, you bought a little compact car.
Yes. It can make tight turns like a dream. I used to dread parallel parking, but now it's a breeze.
대화에서
나는 당신처럼 그렇게 즉각, 즉시 바꿀 수가 없다.
I can't turn on a dime like you.
그리고 새 차를 구입했는데 이 차는 급회전이 가능하다.
I got a new car and it can turn on a dime.
두 문장 모두 급회전한다. 어떤 것을 갑작스럽게 돌리는 거죠.
Turn on a dime.
Turn, 돌다, 회전하다. On, 뭐뭐 위에, dime. 미국 화폐 가운데 가장 작은 크기의 동전입니다. 10센트의 별칭이 dime인데요. 가장 작은 크기의 물건의 위치를 갑자기 바꾸는 것은 크기가 큰 것을 움직이는 것보다 쉽겠죠. 그래서 급회전을 한다든지 생활의 어떤 갑작스런 변화, 즉각적인 변화를 뜻할 때 turn on a dime, 10센트를 돌린다고 말합니다. 대화 느린 속도로 한 번 더 들어보겠습니다.
I got a job offer.
Congratulations. Where's the job located?
Here's the thing. It's in a different city, and I can't relocate right now. I can't turn on a dime like you. You always adapt so quickly. It's just not possible for me. I have some family commitments and other things holding me back from moving.
I'm sorry to hear that.
But I have other news. I got a new car, and it can turn on a dime.
Oh, you bought a little compact car.
Yes. It can make tight turns like a dream. I used to dread parallel parking, but now it's a breeze.
대화 해석해 보겠습니다.
I got a job offer.
일자리 제안을 받았습니다. Job, 일자리, 직업. Job이라는 단어를 빼고도 많이 사용을 하는데요.
I got an offer. I got a job offer. Congratulations.
축하합니다.
Where's the job located?
직장이 어딘가요?
Here's the thing.
여기에 이것이 있어요. 이 말은 그런데 말이지 문제는 이겁니다. 이렇게 어떤 말을 꺼내기 전에 그게 말이죠. 이런 뜻으로 사용할 수 있는 표현입니다. Here's the thing.
It's in a different city and I can't relocate right now.
다른 도시에 있습니다. 나는 지금 당장 옮길 수가 없어요.
I can't turn on a dime like you. You always adapt so quickly. I can't turn on a dime like you.
나는 당신처럼 빨리 바꿀 수 없어요.
You always adapt so quickly.
당신은 항상 adapt, 어떤 것에 빨리 맞추는 겁니다. Adapt, 적응을 빨리 한다.
It's just not possible for me.
나한테는 정말 불가능해요.
And I have other news.
그리고 나는 다른 소식도 있어요.
I got a new car and it can turn on a dime.
새 차를 샀는데 급회전이 가능합니다.
You bought a little compact car.
당신은 작은 승용차를 샀군요. 크기가 작은 자동차니까 좁은 공간에서 급회전이 가능하겠죠.
It can turn on a dime. Turn on a dime.
갑작스러운 방향 전환.
Turn on a dime.
이 표현 기억하시면서 오늘의 대화 한 번 더 들어보겠습니다.
I got a job offer.
Congratulations. Where's the job located?
Here's the thing. It's in a different city, and I can't relocate right now. I can't turn on a dime like you. You always adapt so quickly. It's just not possible for me. I have some family commitments and other things holding me back from moving.
I'm sorry to hear that.
But I have other news. I got a new car, and it can turn on a dime.
Oh, you bought a little compact car.
Yes. It can make tight turns like a dream. I used to dread parallel parking, but now it's a breeze.
Everyday English, 뷰의 매일 영어, 오늘은
Turn on a dime.
갑작스러운 방향 전환.
My car can turn on a dime.
내 차는 급회전이 가능합니다. 10센트 동전, 다임이 들어간 영어 표현 살펴봤습니다.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계속해서 세계 뉴스와 뉴스 투데이 3부가 이어집니다. 도성민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BOA 방송은 www.boakorea.com으로 접속하시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다시 듣고 싶은 프로그램이나 방송 원고를 보기 원하시는 분은 www.boakorea.com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